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고통을 짊어지고 기도해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예가를 쭉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예루살렘이 큰 고통과 재난을 당하고 있는데 너무 큰 고통이어가지고 오늘 보면 19절을 보시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쑥이라는 것은 성경 배경에서는 마치 독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담즙이라는 것은 쓰디쓴 쓸개를 먹는 것과 같은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이제 뭐 어제부터 또 아니면 며칠 전부터 계속 묵상했던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애가를 부르고 있는 선지자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그 절망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 읽었던 18절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뭘 힘을 써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도 뭐 특별히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여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탄식하는 거죠. 자기가 살아가는 상황 또 자기가 처해 있는 형편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이 아득한 절망감이 자기를 사로잡는 거죠. 그런데 언제든지 우리가 이 절망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 때 내가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만 자꾸 묵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요 생각의 방향을 바꾸고 있어요. 오늘 본문 19절부터 22절을 20절부터 22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20절부터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자기가 처한 상황을 생각하니까 아득한 절망감만 몰려왔지만 이 선지자가요 생각의 방향을 바꾸어 가지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쭉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막연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또 하나님께서 절대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어떤 무궁한 약속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수렁에 빠져들어갈 때 혹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 직면하게 될 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요,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그냥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아침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24절과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과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나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하나님은 자기를 기다리고 하나님께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26절에서도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결국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 가운데서 혹은 아득한 절망감이 몰려오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선한 손길로 건져주시기를 기다리는 그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믿음을 발동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애가는 짜여진 노래예요. 그래가지고 다 1장부터 5장까지를 보면 22구절로 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를 가지고 요거를 시를 만든 거예요. 3장은 66절까지인데 왜냐하면 22개 알파벳으로 부르는 노래를 3번 연거푸 불러서 66절인 거예요. 이 시편이요, 짜여진 노래라는 게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그냥 부른 것이 아니고 깊은 묵상 속에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진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묵상하고 그거를 정돈한 신앙 고백이 지금 예레미야 애가에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시편도 읽어보시면 시편의 그 많은 시편 기자들이 얼마나 깊은 절망 속에서 탄식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인 거죠. 타락한 세상에서는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거든요. 왜 이런 일이 밀려닥쳤는지 이해할 수 없고 오히려 벌을 받아야 될 악당들은 멀쩡한데 오히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 가운데 시달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질문이 당연히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답답함 혹은 그런 절망, 낙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편 기자가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가 어려운 거죠. 그럴 때 시편 기자가 사용하는 방법이 묵상과 기도와 찬송과 예배입니다. 이런 은혜의 방편들인 거예요. 그거를 이 은혜의 방편들을 활용하지 않으면 자기 안에 일어나는 그런 절망감을 감당할 수가 없고 회의와 의심과 뭐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편 42편이나 시편 73편이나 이런 어떤 자기 안에 있는 그 절망감을 다루는 시편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들도요,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하는 이 선지자도 막연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런 것들을 아침마다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한 어떤 자신의 확신을 이 예레미야 애가에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면 32절과 3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2절과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바라보면서 그냥 고소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애먹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예루살렘이 왜 망했습니까? 예루살렘이 망한 이유는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 보시면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예루살렘이 저지른 죄가 뭔가요? 34절부터 36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우리는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어떻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망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가 이 사회정의가 다 무너진, 정의와 공의가 다 허물어진 것에 대한 탄식하는 것을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계속 우리가 읽었던 적이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보통 우리는 낭만적으로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선한 삶을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선한 삶을 사는 것과 이를테면 내가 속한 사회가 허물어져 내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나는 너무 착한 거죠. 그런데 이를테면 내가 타고 있는 차를 운전하는 기사가 문제가 있어요. 아니면 나는 착해요. 근데 내가 타고 있는 배가 문제가 있어요. 이를테면 나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다 이게 허물어지는 거죠. 이러면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예루살렘에 신실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그 안에 정말 어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얼마나 비참한 꼴이 되었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이 본문 읽을 때나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 지난번에 우리 열왕기하도 묵상하고 그 전에 예레미야도 읽었지만 사회적 불의가 증폭이 되면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개인적으로 사는 것과 관계없이 이 사회 정의가 무너지면 삶이 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다루는 윤리가 단순한 개인적인 윤리 혹은 우리 내면의 윤리뿐만 아니라 정치요, 경제질서요, 어떤 뭐 사회적 풍속이요, 뭐 이런 사법적 정의요, 이런 모든 문제를 성경이 다룬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신실하다 손치더라도 사회적 불의가 횡행하는 시대를 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도 그 고통으로부터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정의뿐만 아니라 우리가 타락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정당하지 못한 고통과 아픔을 겪을 때가 많은 거죠. 타락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신실한 사람도 나이가 들고 타락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병에 들고 타락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생각지 못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타락한 세상 연약한 본성을 가진 우리 인생 때문에 당하는 많은 고통과 아픔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좀 어느 정도의 담대함이 필요해요. 이를테면 30절과 3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0절과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댄다는 것은요. 신약의 어떤 표현보다는 이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행동, 이 고대 사회에서 뺨을 치는 것은 대단히 수치를 주는 행동이었어요. 뭐 우리 문화에도 그렇지만 특별히 근동 문화에는 더 그랬거든요.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그렇지만 이 치욕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수치를 당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그 수치 때문에 망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편 들어주시고 우리 눈에서 눈물 닦아주실 분이시거든요. 그러니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는 이를테면 오늘 본문 27절부터 29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대일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어다.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댄다는 것은 겸손함과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내가 자초한 멍에를 맬 때도 있고, 나는 선하고 나는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내 의도와 상관없는 멍에를 메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겸비함으로 무릎 꿇는 거죠. 이를테면 열왕기하를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히스기야가 적군의 위협을 받을 때 혹은 병에 걸렸을 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아니면 티끌에 앉아서 굵은 배를 몸에 두르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겸손함과 겸비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는 거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최선의 신앙 고백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어제도 묵상했지만 예레미야 애가의 이 본래 강조점은 자기 고통으로 인한 탄식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예레미야가 무슨 잘못이 있어? 이 사람은 부르심 받은 대로 충성하며 살았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공고한 처지에 놓여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공동체의 고통을 짊어지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노래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든 위대한 인물들이 자기 죄와 자기 근심과 자기 고통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남의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고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를 부르고 있는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성경에 나오는 무슨 에스라라든지 느헤미야라든지 아니면 다니엘이라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우리 뭐 민수기 묵상할 때 모세라든지 생각해 보세요. 공동체가 무너져 내릴 때 그 고통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가 살아나고 죽을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면서 남의 고통과 남의 아픔, 특별히 공동체의 고통과 공동체의 아픔을 짊어지고 탄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시는 역사 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